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심신이 약한 자들이지만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오늘 새벽도 이만큼 건강과 평안과 작은 믿음과 교회를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여 새벽 예배의 단을 쌓고 또 온라인을 주셔서 원근 각처에서 주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마다 주님 참여할 수 있는 쉬운 길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늘 교통하며 친밀히 교제하며 또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제도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또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며 또 함께 묵상케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 말씀, 초기 예루살렘 교회, 제목을 그렇게 붙여보십시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 37절 보십시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오순절에 모인 무리들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 사도 베드로와 다른 모든 사도들이 함께 증거한 것 같지만은 그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의 전도 설교는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활동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으시면 사람은 마음이 굳어 찔림을 받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믿어 구원을 얻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하고 믿을 마음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38절 보십시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여, 회개하다는 원어는 생각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로, 죄의 낙을 누리던 데서 죄를 미워하는 대로, 예수님을 부정하는 데서 예수님을 믿는 대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회개는 생각의 전환입니다. 사람이 생각을 바꾸면 삶이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에 근거하여 세례를 받으라는 뜻입니다. 세례는 죄 씻음을 상징합니다. 죄 씻음이 중요합니다. 죄 때문에 세상에 죽음과 불행이 왔으나 죄 씻음으로 의와 영생과 평안이 옵니다. 세례가 죄를 씻는 것은 아니지만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음을 나타냅니다.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얻으며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성도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자라가며 거룩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행하며 또 전도도 할 수 있게 됩니다. 39절 보시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약속은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다, 성령님을 받는다는 약속을 가르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을 받습니다. 이것은 너희와 너희 자녀 곧 유대인들과 모든 먼데 사람 곧 이방인들 중에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부르심이란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주시며 부르시는 것을 가르칩니다. 회개와 믿음을 가르칩니다. 이 부르심으로 사람은 회개하고 믿어 구원을 얻습니다. 40절 보십시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전도는 진리의 선포뿐 아니라 확증과 권면도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여러 말로 복음을 확증하며 권면했습니다. 성경은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책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진리를 확증하고 또 권면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은 이 세상과도 세상과의 구별도 가져옵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세상은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완고합니다. 사람이 세상 풍습대로 살면 망하고 말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41절 보십시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약 3천이나, 원문에는 약자가 있는데 왜 우리는 빠뜨렸는지 몰라도 약 3천이나 더하더라. 사도 베드로의 전도와 확증과 권면은 결실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었고 성령님의 활동이었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고 이날에 제자들의 수가 약 3천 명이나 더했습니다. 그들은 다 예수께 복종한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의 무리에 3천 명의 신입교인이 더해졌습니다. 이것은 기적과 같은 기쁜 사건이었습니다. 42절 보십시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몇 가지 일에 힘썼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바른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뜻이며 교리적 내용과 윤리적 내용을 다 포함합니다. 설교자나 교사는 바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가르침이 혼란하면 교회가 혼란해집니다. 요즘 교회들은 가르침이 혼란합니다. 그러므로 자유주의, 교회연합운동, 은사주의, 여성안수, 열린예배 등 별별 풍조들이 교회들 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날에는 심지어 복음주의라는 이름 아래 이단들이 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기독교 신앙에 확고히 서야 하고, 참된 기독교는 교리적, 윤리적 오류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교제입니다. 그것은 서로 무난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남을 미워하거나 비난하거나 해치지 않고 서로를 향하여 오래 참고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며 친절하고 진실을 말하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성찬식을 행했고 성도들 간의 식탁 교제도 힘썼습니다. 셋째로 그들은 전심으로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은 자신의 영적 성장과 성화를 위해 또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해 참된 교회들의 건립을 위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잘 대처해 나가기 위해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힘의 통로입니다. 43절 보십시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믿고 순종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영적 성장과 성화에 이르게 하는 유익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도들이 행한 기적들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진리임을 확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들을 통해 구원의 진리들을 확증하셨습니다. 기독교는 기적들로 확증된 종교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함께 사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있어라는 말은 초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한 장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했음을 보입니다. 그것은 정상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 그들의 교제는 물건들을 함께 사용하는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물건들을 공동 소유로 생각하고 사용하도록 내어놓았습니다. 그것은 그 물건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교회의 교인들이 형제자매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지식과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런 마음가짐으로 서로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교제는 구제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먹고 살라고 가르쳤고 친히 일하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그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넉넉히 있는 자들이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것은 선하고 좋은 일입니다. 46절 마저 봅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각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그 교회에 전 동사번에 보니까 그 교회에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성전은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전도할 기회를 얻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배당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기도하기 위해 준비된 거룩한 집, 그 성전입니다. 우리들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힘써 모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의 교훈대로 말입니다. 또 그들은 각 집에서라는 카트 오이콘이라는 말은 각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성찬식과 식탁 교제를 가르칠 것입니다. 당시에는 성전은 유대인들도 같이 쓰는 곳이니까 거기에서 성찬식까지 하기는 어려웠겠죠. 그래서 집에서 성찬식을, 오늘날은 예배 처소인 교회에서 하는 것이 합당하지만, 성찬은 성도들의 엄숙한 교제의 표시이며 식탁 교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애찬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또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진실하였습니다. 그들은 또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찬송은 교회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를 찬송케 하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에는 세 번이나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무리들의 모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여서 찬송가를 늘 부릅니다. 찬송은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다. 시편 33편 1절에는 그렇게 표현했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이라면 마땅히 시시때때로 찬송을 불러야 할 것이다. 예배당에 나와 찬송 부르는 시간을 귀히 여겨야 할 것이다. 그들은 또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으면 주위 사람들은 그들과 그들의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러나? 왜 저러나?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는 자들이 왜 우리보다도 못하다. 그렇게 욕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경건하게 살고 서로 사랑하며 구제를 힘쓰면 주위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하고 예수가 누군지 몰라도 좋은 자 같으다. 예수가 누군지 몰라도 예수가 좋은 분 같으다. 그렇게 말하겠지. 또 자녀들도 예배당에 보내려고 할 것입니다. 예배당 가서 좋은 말 듣고 좀 착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또 그들의 하나님을 칭송할 것입니다. 신자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가족들이 제일 잘 알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진실한 신자인지 아니면은 위선적인 자인지 가족이 함께 사는 가족이 제일 잘 알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람들도 다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경건과 도덕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칭찬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아유 저 사람들 예배당 간다고 주일날은 말하는데 사는 것이 영 올바르지 않아 보인다고 욕을 할 것인지 하겠죠. 바로 살면 칭찬을 받는 거겠죠. 주께서는 구원 얻은 사람을 날마다 그 교회에 더하게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는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은 기회 있는 대로 전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것보다 성도들의 행실의 본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주께서는 날마다 그 교회에 구원 얻는 자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다른 이들을 구원하십니다. 전통 본문에 의하면 본절에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교회 그냥 우연하게 보이는 그 교회라고 그냥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인간적 조직이나 외형적 건물이 아니고 믿는 이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그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모여 있는 120명의 무리들 또 3,000명 가량의 신입 교인들이 모인 그 모임이 교회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이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며 순종하며 서로 교제하는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주의 이름을 진실히 부르는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작은 단위로는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두세 사람이 모여서 정기적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면 바로 그곳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바른 말씀의 교훈이 있고 그 교훈을 믿고 실천함이 있는 곳에 참된 교회가 있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고 싶다. 첫째로 사람들은 자신의 죄들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개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청산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회개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었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고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며 특권입니다.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둘째로 제자들은 그 오순절에 구원의 큰 결실을 보았습니다. 오순절에 큰 구원의 결실. 약 3,000명이 회개하고 믿고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는 자들을 날마다 그 교회에 더하게 하셨습니다. 오순절은 맥주절이지요. 맥주절은 밀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어젯밤에도 보리초실절에 대해서 알았고 거기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맥주절, 오순절인데 밀추수를 하는 절기입니다. 곡식추수는 대략 오순절 기간에 그칩니다. 가을에는 나무, 열매, 포도주, 기름 등을 거두어 저장합니다. 가을은, 유대 땅은 가을은 곡식추수의 절기가 아닙니다. 보리는 봄에, 밀은 여름에 다 끝나고 가을에는 열매들, nut라고 하는 견과류 열매들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어 저장합니다.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곡식추수의 절기인 오순절은 사람의 거듭남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그렇죠? 보리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부활을 상징했고 맥주절은 우리 성도들이 구원 얻는 그런 결실을 상징합니다. 이날 우리가 규례를 알아서 아시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누룩 넣은 떡, 보통 때는 다 절기 때 누룩 없는 떡을 사용하는데 오순절에는 누룩을 넣어서 떡 두 개를,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여러 개가 아니라 두 개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누룩 넣은 떡 두 개는 구원 얻은 자들, 그 죄성이 있는, 누룩은 죄성을 상징하는데 죄성이 있는 우리 같은 자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두 개입니다. 유대인 무리 하나, 이방인 무리 하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가르쳤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룩 넣은 떡들과 같은 세상의 많은 영혼들, 저와 여러분 우리들 죄성을 가지고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는 연약한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맥추절의 의미였습니다. 셋째로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후대 교회의 본이 되는데 첫째 그들은 사도들을 통해 바른 말씀의 교훈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날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여기에 사도적 교훈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주신 복된 책입니다. 성경을 읽고 모일 때마다 성경적 설교와 교훈 듣기를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예,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도의 교훈을 받았다. 성경의 교훈, 성경을 충실히 강론해서 구약도 신약도, 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주신 이 책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고 말지 않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충실히 다 개인적으로도 읽고 예배당에 나가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한국교회는 11번 예배를 드리니까 11번 예배를 충실히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요새는 온라인도 있으니까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다 드릴 수 있는데 11번도 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다른 성경 공부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함을 얻을 것 같습니다. 둘째, 그들은 서로 교제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각 집에 모여서 성찬을 나누었고 식탁 교제를 하였고 모든 물건을 함께 사용하였고 어려운 교우들을 구제까지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서로 교제하며 병든 교우들을 방문하며 궁핍한 교우들을 돌아보며 구제해야 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그런 아름다운 교제들이 있어야 할 것. 셋째, 그들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이고 성화하는 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봉사와 전도의 힘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또 힘써 개인적인 기도를 함으로써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또 끝으로 그들은 하나님 찬송하기를 힘썼다. 할렐루야죠.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을 올려야 하겠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본 말씀의 교훈이 있고 교제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에 힘쓴 이 본을 오늘 우리 모든 교회들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구원 얻고 세례받고 성도가 되고 또 교회가 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게 하신 것을 놀라운 오순절의 결실과 같은 3,000명의 회개 뿐 아니라 오늘 무수히 많은 자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자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 얻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결실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시대를 사는 저희들이 바른 길 걷게 하시고 주님 옛길 성경적인 선한 길을 우리가 분별하며 그 길을 좋아하며 그 길을 굳게 붙들며 그 길로 가서 바른 경건과 도덕성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참된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교훈이 있고 또 교제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합정동 교회가 되고 저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